사주시 말씀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가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숭취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우리 11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간 휴식을 합니다. 에스라 8장 32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2차 포로기한 이후에 에스라도 사흘 동안 휴가를 가졌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재밌는 부분이죠. 느헤미야도 3차 포로기한을 이끌고 나서 이제 같은 그 사흘 휴가, 예, 사흘간의 휴가를 가지고 아마 뭐 가정일도 돌보고 했을 겁니다. 그죠? 에스라도 그랬습니다. 그죠? 에스라도 도착해서 사흘간 쉬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12절에 보면요. 휴가를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밤중에 몰래 정찰을 나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보안의 신경을 가장 지금 먼저 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문과 이 성벽을 쭉 정찰하는 것, 사실 성벽이라는 것이 도시 외곽을 그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먼저 신경을 쓰고 있는 것볼수 있습니다. 그 에스라가 제일 먼저 혹시 뭘 했는지 기억하시는가요? 뭐 돈, 그죠? 돈 계산. 예, 철저히 돈 계산하는 거볼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기 자신도 믿지 않았고 또 여러 사람 복수로 세워 가지고 교회 재정이니까 그죠? 귀하게 한 푼도 동전 하나 안 새나가게 이송하는 중간에도 돈 계산하고 도착하자마자도 처음과 똑같은지 돈 계산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어디에 마음을 제일 썼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한 푼도 횡령되지 않고 어디 새나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느헤미야는 보면 이 안전을 되게 중시 여기고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문과 이 성벽을 정찰합니다. 그리고 뭐 귀환할 때도 달랐어요, 그죠? 에스라는 나는 믿음으로 가겠다. 호위병 없이 군대를 거절하고 간 반면에 느헤미야는 군대 호위 다 받아가면서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보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지도자임을 볼수 있습니다. 이건 뭐 옳고 그런 것 아니죠. 이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 보면은 맨날 그 교회 불 꺼졌는지, 어디 전기 코드 잘 뽑혔는지 이거 보고 다니신다 하더라고요. 무슨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잘한 것까지 막 신경 쓰고 목을 매나 싶은데 그 성향 차이입니다. 어떤 집사님 맨날 그 문단속 관리하고요. 어떤 분은 그 교회 간판에 불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어떤 분은 또 재정에 관심 많은 분들 있잖아요.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가. 어떤 분은 교회 환경, 뭐 화분이 죽어가는 데가 있나 없나.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닙니다. 이 성향의 차이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안전에 최우선을 두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밤중에 몰래 나가서 정찰하고 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정찰 길이 나옵니다. 지금 골짜기 문을 나가가지고 용정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죠. 아마 당시에는 이것이 매우 구체적인 지역 설명이었을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 뉴몰든에서 뭐 킹스턴 로드 따라서 어딜 가고 이런 지금 설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지명이 워낙 많이 뒤틀려져 버렸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곳인지 이 성경이 엄청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정확히 어떤 곳인지 꼽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정들만 있어요. 골짜기 문은 그래도 지금 대충 어디쯤 될 것이다. 이 합의가 존재하는데 이 용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용정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드래곤 스프링이거든요. 그 용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게. 용의 우물이 어디를 말하는지. 그리고 보면은 분문에 이르는 길을 간다 해놨습니다. 그죠? 우리 성경은 그 한자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분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그 한국말로는 분이 뭡니까? 똥입니다, 똥. 그죠? 예, 똥.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은 지금 덩 게이트라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똥문이다. 그죠? 분문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똥문입니다. 아마 이 실제로 그 사람의 그 똥오줌과 같은 배변을 처리했을 그런 지역이었든지 아니면은 막 쓰레기를 쌓아놨던 곳이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14절 보면은 샘문과 왕의 못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뭐 우리가 추정만 분분하지 실제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의견 일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곳을 정확히 예루살렘의 어떤 지역이다 특정 못한다 할지라도요, 이 글을 기록하던 당시에는 모두가 지금 이 글을 보고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록을 해뒀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실제 역사 속에서 이런 행적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몰래 들어옴을 볼수 있습니다. 몰래 밤중에 정찰 나갔다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행했던 것. 아마 이 낮에는 돌아다닐 수 없었던 지형일 것이기 때문이었겠죠.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를 뺑 둘러싼 그 성벽이 어느 부분은 매우 민감한 경계선상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프랑스에서 벨기에 넘어갈 때뭐 아무것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죠? 프랑스에서 독일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독일에서 영국 올 때는 다르죠. 그죠? 프랑스에서 영국 올때 다릅니다. 영국은 입국 심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독일 왔다 갔다 하듯이 프랑스 벨기에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은 그 입국 심사라는 게 있어서 뭘 찍고 가야 됩니다. 다들 이 민감한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루살렘도 당시 이웃 동네와 어떤 지역은 특정하게 이 민감한 경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밤중에 몰래 이 느헤미야가 정찰하고 돌아옵니다. 철저히 비밀로 붙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자기 민족들, 그러니까 자기 지도자쯤 때는 이 방백들과 제사장들, 귀족들에게도 비밀로 붙였습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한 행정가였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 자기 생각을 쉽게 밝히지 않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은밀한 중에 계속 기도했고요. 그리고 밤중에 정찰을 하면서 철저히 계산했을 것입니다. 시일이 얼마나 걸릴 것이고, 성벽의 경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쌓아야 될 것이고, 이 돈은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물론 언제까지나 비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17절에 보면요, 후회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나눕니다. 얼마나 지금 시간이 지나간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아마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지도자가 침묵을 지키게 되면은 얻는 이점도 있지만 단점도 큽니다. 이 섣부른 짐작들이 루머가 돼가지고 막 퍼지기도 하거든요. 그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지요. 그러니까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회파에 대한 관점이 나오죠. 17절 후반에 보니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으로써 재산상의 손괴, 민족의 지위가 떨어진 것,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수치에 대한 관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컨대 제 아무리 막강한 바벨론, 지금 그 예를 들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해도 하나님 밑에 있어야 마땅하거든요. 그 제국이 지금 사실 이 당시의 신은 마르둑이에요. 마르둑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그 꼬공, 자기 부하로서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 그 판국이라는 겁니다. 이 마루둑이 신 중의 신이고 하나님이 그 밑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그 모든 신들 위에 있고 그 제국 위에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도리어 조롱을 당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느헤미야를 견디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는 마땅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 생각해 봐야겠죠. 신자든 불신자든 이 땅에서 하나님은 통치자요,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만약에 수치를 당하고 계신다면 우리 성도들로서는 그저 이걸 남일 보듯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 그 울분이 있어야 마땅하고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송과 마땅히 누리셔야 할그 지위가 조롱받는 시대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수치를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수치심이요,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서게 했습니다. 그뭐 본인은 종교 교육을 받고 신학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에스라하고 출신 자체가 달랐잖아요. 에스라야 뭐 명문 제사장 가문이고 본인은 그냥 평신도로 그냥 뭐 어떻게 출세해가지고 고위 공무원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한 수치를 본인이 참을 수 없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지도자 삼으십니다. 오늘 그 수요일에 애들 방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아이들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이 때 사실 공부하고 여러분의 일을 하다 보면요. 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나의 계획을 물으니까. 너 공부 뭐 할래? 무슨 과목 공부할래? 어디 전공할래? 어디 대학 갈래? 그거 하면요. 그냥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찾으실 때는요, 여러분 나이 때부터 여러분 것 외에 다른 일을 품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떡잎이라 보십니다. 아, 이 자는 되겠구나. 여러분 일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가지고 날마다 더 넓은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넓은 것을 마음에 품고요, 그더큰 것들을 품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거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 마음은 쪼만한데 너 마음속에 민족을 품었구나. 너 마음은 쪼맨한데 너 마음속에 나라와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때 지도자로 사용하세요. 느헤미야가 별거 아니거든요. 1장에 나오는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1장에 나온 그 평범한 자가 하는 그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내 일로 계획하고 내일 말하기 바쁠 때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민족과 나라와 내 동료들, 내 친구들을 내 가슴 속에 품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계획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계획으로 도무지 될수 없는 일들이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자기 계획을 말합니다. 강압적이지 않아요. 자기 동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하는데요, 첫째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언급합니다. 둘째로는 왕이 했던 말씀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성벽 건축합시다. 아마 자기 의견으로 나갔으면 이 정도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10절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그 반대하는 일들이 나왔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한다고 해서요, 반대가 없는 것 아니라 했습니다. 그죠? 그때 반대했던 자들, 그 10절에 나왔던 자들이요, 오늘 19절에 나오면 다시 똑같이 반대하고 있는 것볼수 있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란 자가 나오는데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너희가 왕을 배신하려느냐? 이 10절에서는 그냥 이들이 느헤미야의 일을 듣고 근심했다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 정치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죠? 반역죄로 엮으려고 합니다. 반대가 거세집니다. 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반대를 할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 4장에 나왔던 그 사건 때문입니다. 에스라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에스라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주변 민족들이 막 도와준다 해서 도움을 거절하니까 막 거세게 반대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왕이 금지시켜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이 반대와 이 왕의 금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겁날 수 있어요. 인질범들이 그 범죄할 때 일단 한 사람 해쳐놓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머지 인질들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냥 총만 들이댔을 때 하고 일단 먼저 한놈그 처리하고 나서 나머지 인질들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주 극악한 행동이죠. 바로 이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거 알고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런 역사를 알고 있지. 우리가 또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준 일이라고 해서 반대가 없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일 맡기셨다 해서 그 길이 반드시 평탄하고 아무 반대 없는 것 아닙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지만 부모님이 나보러 뭐 공장 가지 말고 대학 가라 했다. 뭐 집안 사정 생각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공부해라 했다. 그래서 뭐내 길이 평탄하다 이런 것 아닙니다. 피 터지게 내 공부해야 되고요. 때로는 애써가지고 경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모두 좋아하고 모두 격려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적대자들이 있습니다. 폄하하고요, 비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하죠. 이때 느헤미야의 태도가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받아치지 않아요. 같이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복수하는 태도가 아님을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단순합니다. 진리는 사실 단순하거든요. 단순한 메시지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때로는 확실한 것은 설득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몇백 톤의 이 쇳덩이도 물에 뜰수 있고, 몇백 톤의 이 쇳덩이도 하늘을 날수 있다. 이거 뭐 어린아이들한테 설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배 한번 태워주고, 뭐 비행기 한번 타면 그만입니다. 마지막 20절을 보니, 너희에게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과 같은 시민권을 말하고요. 권리는,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기업되는 바라고 번역된 것은 아마 전통이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을 텐데요. 이 제사와 관련된 종교적인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느헤미야가 대적들을 향해서 이런 구체적인 권한들을 언급한 것은 이미 자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준비를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말 꼼꼼하고 치밀한 지도자임을 볼수 있죠. 그 에스라와 성격이 다릅니다.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셨지만 느헤미야와 같이 뭐 신학적인 훈련이나 종교적인 훈련은 안돼 있지만 평신도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민족을 품고 기도했던 자, 하지만 누구보다도 이 실무에 뛰어났던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볼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점점 확신을 받아가지고 지금 일해 나가는 모습 볼수 있죠. 1장에서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만 해도 느헤미야한테 확신은 없었거든요. 근데 2장 1절에서부터 왕의 눈치를 봐가면서 지금 점차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에스라와 같이 성벽 옆에서 또 부흥회를 인도하는 귀한 지도자로 사용되게 되죠. 말씀 맺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신중한 성격, 도착한 직후부터 잘 드러납니다. 밤중에 몰래 정찰을 다녀오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갑니다. 섣불리 뜨거운 감정 가지고 하나님이 이리저리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 떠벌리기 바쁘지 않고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설득력을 의지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뜻만을 그저 설명함으로써 백성들을 격려해서 성전을 짓자고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대적자들입니다. 그죠? 그들 만나고 이렇게 그 대적을 눈앞에 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치밀하고 꼼꼼하게 성벽 재건의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 와중에 강한 대적들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 품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적들과 싸운다고 하나하나 그들에게 변명한다고 시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비행기를 못 믿는 자 그냥 한번 태워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면 그만입니다.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면서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주님 주신 계획에 따라서 성벽을 재건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또한 대적자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이러한 전조들을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해 주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지만 늘 우리 삶 가운데 대적들이 있고 우리 삶 속에서 강렬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곳에 흔들리지 않고 그러한 데에 변명을 늘어놓는다, 시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